제52장 그리스도인과 국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국가의 문제 또한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는 비록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초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처리하여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지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의 지위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한 번도 율법을 집행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아무것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형제가 주님께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시기를 구했지만 주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나누는 것은 구약의 명령이었으며 주님은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하셔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집안일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이 그녀를 정죄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묻기를 마지 않았고 이에 주님은 일어나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여인이 정죄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이든 형법이든 그분을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위치였고 그분은 늘 그분의 위치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정치와 관계가 없으셨음. 이 땅에서 주님은 겸손하셨으며 이 땅에서의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그분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으셨고 조금도 정치적인 문제를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오히려 정치와 혼합되었습니다. 교황의 사명 또한 정치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일을 조금도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단지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에게 정치를 개혁할 능력이 없거나 유대 나라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영에 속한 것이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와는 무관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면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두 번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그분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자 주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분의 이 말씀을 인하여 그분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주 예수님을 처벌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심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었고 그가 두려워한 것은 정치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까 두려워했습니다. 한 가지 아주 기이한 것은 사람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고 그분이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조차도 그분의 죄상은 세 가지 문제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곧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정치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흥미가 없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왕국은 정치 안에 있지 않고 정치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치였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은혜 시대 중에 온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세상의 일을 관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원수로 그분의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며 어떤 정치적인 것과도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하나의 왕국을 세우셨는데 이 왕국은 세상의 많은 나라 사람들을 포함하며 그들은 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왕국은 영토가 없으며 군대도 없고 정치도 없습니다. 이 왕국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들의 행위를 다스릴 뿐입니다. 이 왕국을 일컬어 천국이라 하며 이 왕국의 위치는 바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국가의 배후에도 계시지 않으며 그분은 하나의 영적인 왕국을 세워 그분의 백성을 관리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권위는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곧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열국을 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도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간증을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권위과 왕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들의 종적을 따라 정치적인 활동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정치와 관계를 맺음으로 정치에 이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하늘의 시민.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위치를 지키셨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조직할 수 없으며 정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갖지 않으신 분깃을 그리스도인도 갖지 않아야 하며 주님이 얻으신 모든 분깃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얻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분이 이 땅에 정권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또 다른 나라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나라는 그 안에 정치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이고 생명에 속한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의 시민이요 또 하나는 로마에 종속된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공권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는 선거권 및 비선거권이 있었으며 국가의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종속된 시민은 공권이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단지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종속된 시민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고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개길 따름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공권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권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공물을 중히 여기고 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와 관련을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의 각 국민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속한 나라의 국민은 되지만 영토는 없으며 명령은 있지만 율법은 없으며 사랑은 있지만 군대는 없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의 근본적인 위치가 하늘에 속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모세가 미디안에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거했던 것처럼 다 나그네들로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사람들과 화목하고 도와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각종 정치 밖에 있어야 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정치 밖에 있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한 번도 이 땅의 일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위 선거에도 참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세상의 정치를 만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국인은 그가 믿는 이가 된 지 60년이 되었지만 투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땅의 국가 밖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인 왕국 안에 산다면 당신은 로마 천주교의 모든 행위들이 다 잘못되었음을 알 것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때 각지에 믿는 이들이 있었으며 교통이 아주 긴밀했고 인수도 많았습니다. 만일 로마 제국이 로마 시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다 죽였더라면 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조직하여 정치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 단체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권위를 얻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상황을 보고 마땅히 정치권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천부장은 그에게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로마 천주교는 인수를 정치적인 역량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바울의 그때의 위치를 회복하여 각종 정치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 정권에 대한 태도. 통치자가 되지 말아야 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통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의 목적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또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반드시 공의가 아닌 은혜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공의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치의 통치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반응은 공의의 원칙 안에 있지 않고 은혜의 원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통치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의의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단 공의를 유지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유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정치 안에 둘 때 크든 작든 어떠한 통치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정부주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형을 믿지만 사형의 집행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정권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일을 믿지만 통치자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반응은 공의의 원칙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은혜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곧 사람이 당신의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당신으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신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결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갚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피를 피로 갚는 것을 전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기꺼이 산 위에 위치해서 살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산상의 교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산상의 교훈을 세상 안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있는 것을 믿고 또한 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손실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축복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실당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기꺼이 손실을 당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이 단계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기꺼이 손실당하기를 원해야 함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라고 말합니다. 만일 오늘날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왕이 되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에스더가 외국에서 권세를 얻고 관원이 되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이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유대 여자는 이방인에게 시집간다 할지라도 왕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즉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감히 천국이 망했기 때문에 그가 중국의 관원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시대의 정치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더욱이 통치하는 권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시민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관원이 되었다면 관원이 되도록 하는 가르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하고 싶어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시대의 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의 정권에 순복해야 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한면으로 국가 정치의 통치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국가 정치에 대한 태도는 바로 최선을 다하여 순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초신자들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 자신은 권세를 잡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권세 얻는 것을 좋아하며 또한 권세에 순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권에 속한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임을 시인합니다. 권세의 원칙을 따라 볼 때 모든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의 인사는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며 모든 권세자는 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가 고급 관리이든 하급 관리이든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거스르지 않고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한면으로 정치의 일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권위를 세상 사람에게 주셨으므로 누구든지 권위를 거스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이며 거스르는 사람은 심판을 자취할 것입니다. 4절에서는 또한 권세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선을 이루며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를 형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선을 행하는 사람을 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줄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거짓될 수 있지만 원칙상에서는 거짓될 수 없습니다. 원칙상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는 반드시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악은 벌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며 양심의 느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즉시 양심이 불안해지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일에서 응당 순복해야 하며 정부가 물질적인 면에서 규정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는 특별히 세상의 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를 바침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충당해야 합니다. 7절에 올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것을 총괄하여 본다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명령이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힘써 고수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정권에 순복하는 것의 한도. 그러나 우리의 순복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을 막론하고 다 청종해야 합니까? 정부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무제한적으로 청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순복에는 반드시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순복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만일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뚜렷이 상반되게 나타난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이 낳은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와 모세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모세를 살려두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의 명령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죽음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백성들이 그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때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후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된 일을 만날 때 다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뿐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에서 헤롯이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요셉은 어린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정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청종하며 사람에게 청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순복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두 단어 중에서 하나는 마땅히 복종이라고 번역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순종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는 태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청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 우리는 태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하며 행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청종해야 합니다. 순복은 절대적이지만 청종은 상대적입니다. 당신의 부친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당신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청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태도는 여전히 순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권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도에 있어서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저촉될 때 정권의 명령을 온전히 청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하여 혁명을 일으키지 말아야 함.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하여 혁명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청종에는 한계가 있으나 순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순복해야 하며 무제한적으로 청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는 무제한적으로 순복해야 하지만 청종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하여 혹은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만짐으로 인하여 정부에 반항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청종할 수 없지만 여전히 무제한적으로 그 지방의 정부에 순복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혁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순복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 외의 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부에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을 구원함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에게는 그들의 몸과 심리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일만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우리는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습니다. 신앙의 일 외에는 마땅히 정권 아래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하지 않음.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구약의 상황과 신약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며 가나안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오늘 화평의 사자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전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사람들로 주님을 체포하게 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검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다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칼은 다 칼집에 꽂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도 칼을 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종전의 일이고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지녀야 한다고 말하시고서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기에 검둘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말한 것으로 이미 족하다. 내 말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는 내가 이미 버림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직 나를 환영했지만 오늘 나는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석유등을 말합니까? 전등을 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2000년 이래 주님은 분명치 않은 사람들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분명해야 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칼과 막대기를 휴대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한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이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서야 하고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반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은 정부의 일이고 정부는 싸울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전쟁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럽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되어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국가의 전쟁에 대하여 아무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전쟁을 하도록 강요당했다면 우리는 그에게 대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와 주님과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은 이 시대에서 화평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전쟁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나는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처리하는가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전장에서 형제를 대면하고 있다면 그는 당연히 싸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싸울 수 없습니다. 만일 싸운다면 바로 그의 영혼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싸우기 위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의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국가 정권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실행입니다. 우리는 초신자에게 그들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